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운데 두고 주님께서는 동서로 건너다니시면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대로 빈틈없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주님께서 건너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모여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때문에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보고 그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렸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건너가셨을 때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마중 나오더니 다시 호수를 건너오자 이번에는 회당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께로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회당은 회당장, 그리고 핫잔, 랍비, 그리고 일반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회당장이라고 번역된 아르퀴시나고고스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기획하고 작성하고 회당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은 장로 출신의 지도자였습니다. 회당장은 제사장이나 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직분으로 일반 성도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직위가 주어졌고 그들은 대중들에게 상당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회당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야이로가 호수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보자 그분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그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아마도 매우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회당장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과 원수처럼 여기던 그 나사렛의 예수 앞에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이 같은 행위는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그 존재 앞에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행위로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존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리스도께 이 같은 간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바 주님께 대한 절박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 이단으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취급되고 있었는데 그런 자에게 회당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 사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공신력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태도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야이로는 지금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도 그 딸을 살리기 위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을 것이고,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허사였고 이제는 매우 위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가 그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체면이고 뭐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든 절박함과 우리에게 간절한 절실함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가장 좋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절실한 마음은 자기의 자존심,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아직 절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의지하던 다른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포기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 당신을 인생 속에서 준비시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 자존심과 명예,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지 못한 자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그마저도 모두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를 다듬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간절하고 절박하며 열렬하게 만드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을 결코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비하게 만드시고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23절을 보면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많이 간청한다 말하기를 나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그녀가 구원받고 살아나도록 당신이 그녀에게 손들을 얹으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라고 번역한 간구하다 라는 의미는 청하다, 부탁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 동사가 현재 능동태형으로 쓰여져서 이것이 반복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회당장이 자기 딸을 치유해 주시기를 예수께 청함에 있어서 그의 행위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고 체면과 자존심을 다 던진 채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대상이 아니라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더 간절해지고 더 절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부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함이 있어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청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 주심으로 그 딸을 구원해 달라, 즉 살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었던 그의 이 간절함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 회당장의 마음속에 그 절박함을 보셨습니다. 그를 이토록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딸을 죽을 병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병은 그의 아비를 낮추어 그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만든 생애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은혜 베푸실 자의 자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를 절박하게 만드십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자기를 한없이 낮춘 가난한 심령에 부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절박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다 내던져버릴 지경이 아니면 그것은 절박한 것도 절실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많은 것을 지키고 붙들고 유지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믿음을 갖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까지 낮추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우리가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점까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중요하며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정도의 믿음의 순도이고 그 지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십니까? 밤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새벽에 깨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만큼 지금 절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자에게 참 믿음을 부여하실 자의 영혼과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심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절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 끝에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생애적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이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제 또 한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2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부분을 일종의 액자식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그 안에서 발생한 형태로 이렇게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밀고 있었다. 그런데 열두 해를 피의 유출 가운데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많은 의사들에 의해 당하고 그 여자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허비하였으나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하게 되어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청에 응하셔서 지금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또 어떤 극적인 일이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지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진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유출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피를 유출할 경우 7일 동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 여인은 유출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12년 동안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물건부터 해서 그가 만나는 사람까지 모두 부정한 것이 되기에 사람과의 접촉이나 만남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사회에서나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황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매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피폐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처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주술이나 다름없을 만큼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비위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이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리가 만무했을 것이고 심지어 의사들을 통해 오히려 고통만 더 가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의사였던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녀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반면 마가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주 직설적으로 무능한 의사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더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재산도 모두 다 소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처음에는 상당히 부유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의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했으니까 그녀의 집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형편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어도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었고 재산마저 모두 치료비로 탕진하게 되었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된 극빈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이 괴로움과 고통과 순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율법이 명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낙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더러운 여인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용하다는 의사를 모두 만나보았지만 전혀 상태가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치료를 할 때마다 점차 상태가 호전이 되어야 소망도 생기고 투병을 할 의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절망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제는 더 치료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가진 돈도 다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상태로 스스로의 삶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처지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와 이 여인은 이 점에서 매우 닮은 꼴이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사실 절박하고 절실한 처지에 놓여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어 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지옥의 영벌이 예비되어 있는 가련한 존재들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과 같은 영원한 형벌이 매우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자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죄 아래서의 인간의 실존을 이 같은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병자들의 모습 속에서 혹은 그들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귀신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광인 같은 모습에 빗대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다양한 군상들을 보여주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된 죄 때문이고 그 죄 아래서 인간이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돈마저 없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죽는 일만 남아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의 그 벼랑 끝에 이 여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모든 자연인들은 또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영적으로 보았을 때 지옥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말하지 못할 저마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실존의 이 한계를 결코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그저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기들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인간의 이 전적 무능과 타락의 실존에 눈을 뜨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죄인은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화창하고 눈부시게 밝은 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이제 나의 힘과 의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희망이 모두 증발해버린 그 흑암의 끝에서 한 줄기 빛처럼 임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한 영혼에게 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토록 절박하고 간절함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고 극적일수록 그 신앙의 경험은 강렬하며 확고할 수밖에 없고 그 생애적인 만남이 희미하며 불확실할수록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수없이 많은 의심의 강과 다시 뒤로 물러가 영적인 침륜에 빠지는 시간들이 지루하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12년의 시간, 그 절박함의 끝에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순간을 이제 그녀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에 관해 듣고 무리 가운데 와서 뒤에서 그의 옷을 만졌다. 그가 왜냐하면 비록 그의 옷들이라 할지라도 만일 내가 만진다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 여겨지는 시간 앞에 그녀는 서 있었고 그녀의 심장이 이처럼 터질 듯이 뛰는 이유는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녀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밀고 당기는 무리들 속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예수의 뒤로 다가가서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아는 자는 그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습니다. 29절에서 30절에 그러자 곧 그녀의 피에 유출이 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그 몸에 깨달았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로부터 밖으로 능력이 나간 것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옷들을 만졌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그 순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그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은 그렇게 그날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와 응답하심이 일어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여인이 나았음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마침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감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처럼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진실된 감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일 뿐입니다. 그 일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해 절박한 자의 심령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 간절한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것은 율법이 금한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오직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절실함, 그것이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이면 좋고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취사 선택하고 거기에 믿음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시키는 것, 그 간절함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 어떤 두려움도 몰아내고 어떤 한계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그 실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가 나의 전부가 되어 전적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신앙의 화석화, 관념화, 지식화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처럼 보이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랑을 체험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부모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던 그 믿음에서 이제 여러분은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생애적인 그대가 변화되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임했음을 알고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 숱한 괴로움의 날들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나아가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찾아온 위기 가운데만 나를 도와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만을 단번에 치료해서 낫게 해주시는 용한 의사가 아닙니다. 직장을 알선해주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집을 장만해주시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만능의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고자 하지 않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왜 우리에게 무엇인가 절박하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무엇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무대에서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자신의 신분을 내던지고 예수께 엎드림처럼 이 가련한 여인이 예수의 옷가라도 만지기 위해 율법의 금기를 뛰어넘어 주님께로 다가갔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그 이유만으로 주를 배웁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나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나에게는 어렵고 힘에 벅찬 일일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그 사랑에 이끌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지도 간절하지도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12년의 절망과 고통은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낮추심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우리가 생애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값싸게 구원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영혼의 지극히 낮아짐, 인간 실존에 대한,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 그리고 이 깊은 고뇌로 인한 절박함, 그 모든 숱한 날들의 고통스러운 사유, 그 끝에서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을 애워서 미는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을 행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인파가 지금 주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주님께 손을 대는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고, 아니 그런 일은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냐, 이런 말투로 주님께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의 그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그 본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두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방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만진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12회를 고통 속에 지내던 그 여인,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을 주님은 마침내 보기 원하셨고 그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를 보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될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흘리신 그 보혈로 새롭게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녀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입은 그 기적의 주인공, 그 불쌍했던 여인을, 그 기뻐하는 표정과 그 눈물을 그리스도께서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죽어가는 12살 된 딸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고, 주님은 고통의 질병에 12년 동안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딸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계셨습니다. 둘 다 부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사랑은 딸을 살릴 수 없는 무능한 사랑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히 그 하나님의 딸을 그 병에서 낫게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를 지옥의 영벌에서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모두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그 오랜 기도에 응답되어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며 함께 기뻐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안다면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랜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고치실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흥건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오. 우리가 주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잘 안 들어주는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겨우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마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곤고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간절히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디 깨달아야 합니다.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영혼에 나타나는 문둥병이 절망입니다. 33절과 34절에 마침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것이 그녀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져서 떨면서 왔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씀하셨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병으로부터 건강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서 일어난 일을 알고 계셨고 그 일을 행한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묻는 것은 그 여인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신앙을 주께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주 앞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녀의 마음에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직후에 즉시 자신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 앞에 즉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유출병에 걸려 부정하였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엄히 금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이 율법을 어기고 주님의 옷가를 만졌고 이제 이 같은 사실이 탄로가 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자신의 몸이 나음을 입었다는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앞섰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율법은 그녀를 두렵게 하고 억압했지만 주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따라 라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이렇게 친근하고 인자하게 여인을 부르신 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주께서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내온 그녀의 회복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주님의 첫 말씀은 그녀를 따라라고 불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을 고통당하는 그 질병에서만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었고 그녀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은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의 옷을 만진 것이 단지 병을 낫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한 주님의 인정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절망과 고통을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은 죄 아래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인간이 가진 각자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저마다 고질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악의 고통에서 나를 해방하실 자이심을 믿고 겸손히 그 아래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인간의 그 모든 죄의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영혼의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평안, 샬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궁극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영원한 평안,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육신의 즐거움과 안위와 행복과 풍요가 아닙니다. 궁극의 복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죄인들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참된 의와 그리고 그로 인한 마음의 진정한 평강과 그리고 영혼의 참 기쁨, 바로 희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 여인에게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심을 입은 죄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복입니다. 참 평안을 얻어서 그 평강의 상태를 지속하게 되는 영적으로 건강함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현세를 책임지고 그것에 집중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자라야 이제 자신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육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내세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등장시키셔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 그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무익하고 허무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그릇된 믿음인지를 율법주의에 경도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생생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2년을 혈루증에 걸린 여인에게, 군대 귀신이 들린 자에게,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이같이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 죄인들에게, 영적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고, 그 믿음은 유대인들의 그것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자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입증되고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사랑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는 외형적인 증거처럼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신앙과 삶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나 황금의 가치 앞에서 굴복되거나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 안에 깃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부인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주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압도하는 그 신앙의 기백과 용기와 그 생명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세상과의 성별됨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믿음의 증거이고 표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은 천국의 양식의 풍성함을 보여주심이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심은 인간의 그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의 예표적 의미이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이 목적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표면을 보지 마시고 그 속을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보지 말고 그 모든 행하심의 궁극의 목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보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신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경험적인 믿음, 고백적인 믿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까지를 보아야 하고 거기까지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에 도취된 율법주의일 뿐입니다. 언제까지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우리가 저울질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진정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를 간절히 네가 원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친밀함.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것을 지향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이 지향하는 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그 잊을 길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번영과 행복, 문제의 해결, 그 너머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 거할 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가 부어지고 거룩한 깨달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치열하고 더 간절하고 더 진지하고 더 뜨겁기를 바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항을 했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회의와 절망이라는 폭으로 밀려나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신앙이 좌초되어 있는 이유는 더 치열하고 더 뜨겁고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 열렬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더 열렬한 신앙의 삶을 그 거룩한 의무들을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도 우정도 모두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듯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를 무섭도록 성경의 진리 안에서 발견하기 위해 파고들고 더 열렬하고 멈추지 않는 기도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급격히 식어지고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더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겠습니까? 더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겠습니까? 그냥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사는 거죠.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더 뜨거워지기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부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가치 그 이상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